네,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원근 각처에서 몸된 주님의 교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 주일 학교에서 무척이나 사랑받는 이야기이고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씨뿌리는 비유. 자,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들이 다양한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여러 밭들 가운데서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앗만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비유 자체는 매우 간단하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의 상식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설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전하였던 그 비유가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따로 찾아와서 예수님, 선생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의 결론은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길가, 2번 돌밭, 3번 가시떨기, 4번 좋은 밭. 이 중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모범은 몇 번입니까?
4번.
여러분들 가운데서 대답을 안 하신 분은 몰라서 대답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쑥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신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4번이 맞습니다. 서울교회 유치부 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 4번, 좋은 밭, 일명 옥토라 불리는 이 좋은 밭에 대해서 저희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를, 그리고 이 비유가 교훈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 그 오해를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좋은 밭에 대한 오해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토는 다른 밭들과는 전혀 완전히 다르다. 무슨 말인 거죠? 아니, 이 비유에 묘사된 열매를 맺지 못한 다른 세 밭들과 이 좋은 밭, 옥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과 관련해서, 씨앗과 관련해서는 좋은 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지 못했다가 아니라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말씀을 들었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16절. 그러면 돌밭은 어떠합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길가도 말씀을 들었고 돌밭도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18절 가시떨기.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18절 이들도 말씀을 듣기는 하되. 신기하죠? 저희들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모두 말씀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앗도,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또한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기쁨으로 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좋은 밭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동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결실을 한다. 자, 좋은 밭만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밭만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즉시 받았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관련해서 좋은 밭이 다른 밭들과 가지는 유일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받고 결실을 맺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것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받는 것 돌밭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예, 결실을 맺는 것. 그 차이점 하나인 것입니다. 좋은 밭이 다른 밭들과 가진 유일한 차이점은 결실을 맺느냐 안 맺느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좋은 밭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옥토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가운데 말씀의 결실이 있는가 없는가? 토지의 크기나 토지의 모양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옥토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밭에 대한 첫 번째 오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토는 금수저이다. 자, 금수저라는 표현을 좀 낯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요즘 세대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원래 영어에서 좋은 집안에서 유복하게 태어나서 걱정 없이 자라는 아이들 가지고 가리켜서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넘어와서 은수저보다 더 좋은 게 뭐죠? 금수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금수저라고 표현할 때는 운 좋게 좋은 가정이나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서 별 고생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금수저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옥토인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옆에 시냇가가 흐르고 좋은 밭인 것입니다. 옆에 누구는 태어나 보니 길가로 태어났고 옆에 누구는 태어나 보니 돌밭으로 태어났고 가시떨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시냇가가 졸졸 흐르는 좋은 밭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똑같이 씨앗을 뿌려도 옆에 다른 밭들은 결실을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는데 좋은 밭은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씨앗이 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죠.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자, 좋은 밭과 그렇지 못한 밭을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가 있는가, 결실하느냐 못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밭들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돌밭과 가시떨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돌밭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17절.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 곧 넘어진다. 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고 들은 성도의 삶 가운데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아니죠.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생기는 핍박과 박해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봐야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할 때에는 미련 없이 그 말씀을 버리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돌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18절 가시떨기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돌밭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시떨기는 말씀보다 더 좋은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돌밭이 말씀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라면 가시떨기는 말씀보다 더 좋은 것, 자신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말씀 위에 놓인 어떤 가치, 어떤 무엇이 그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막는다라는 것이 원어로는 말씀을 질식시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 말씀 위에 두고 있는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어떠한 욕심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돌밭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때문에, 가시떨기는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염려와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좋은 밭은 어떠합니까? 좋은 밭은 운 좋게 길가가 아닌 시냇가 옆에서 태어나서 돌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고 그렇게 해서 결실을 맺은 것입니까?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묘사한 다른 공간 복음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마가복음에서는 좋은 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였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고 결실을 맺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좋은 밭이 정말 금수저처럼 편안한 거였으면 인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지킬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좋은 밭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밭에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도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좋은 밭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시 떨기에만 유혹과 염려와 욕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밭에도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염려와 여러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자신이 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끝까지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좋은 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 그 곤란과 공경 가운데에서도 인내로 말씀의 결실을 맺는 것을 두고 좋은 밭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좋은 밭,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100배를 꼭 달성해야 된다. 자,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난히 전 세계에 이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 30, 60,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100이라는 숫자에 엄청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왕 하는 것 100배를 맺어야 된다. 그렇죠? 꼭 점수 30점, 60점, 100점처럼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30배까지는 안 됩니다. 60배도 안 됩니다. 100배는 해야 됩니다. 그 이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100배는 해야지. 또 그런 결실을 맺으셨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는 늘 편안한 길만 있습니까? 아니죠. 늘 100배의 결실만을 맺을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60배, 때로는 30배, 때로는 단 두 배의 결실을 겨우 맺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개인의 나태함이나 성도 개인의 게으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도의 가정 가운데, 성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어떤 형편 때문에, 교회 가운데 당면한 어떤 현실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단 두 배의 결실, 단 30배의 결실도 겨우 맺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나온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100배를 맺어야 된다 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100배가 되었던, 60배가 되었던, 30배가 되었던, 단 두 배가 되었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유혹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실은, 하나님 말씀의 결실은 어떤 숫자의 증가, 어떤 크기의 증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의 성화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서울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영어 예배부가 교회에 닥친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저기 101호 맞은편 사무실 옆에 있는 임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그 어려움과 불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몇 주 전에 싱가포르에서 한 부부가 저 영어 예배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몇 년 전에 이 서울교회 사태에 있기 전에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서울교회 바뀐 모습과 상황 때문에 무척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 영어 예배부를 격려해 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척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가운데서 잘 견디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전 그것이 단지 비단 한 성도가 또 다른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럽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이 시간도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교회에 허락하신 이 시련, 그것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 시련이 끝났다, 그 어려움이 극복되었다에 있지 않습니다. 그 허락되어진 그 시련의 과정 가운데서,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결실이 있었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힘든 시기가 지나갔지만 우리 가운데 전혀 말씀의 결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기회를 허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서울교회의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 인내로 말씀을 지키어 말씀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